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 있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다 같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요, 우리 문지기 비유라 그럽니다. 문지기 비유. 여러분 이 본문을 지금 방금 읽으셨는데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앞부분은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게 되면요 뒷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서 문지기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돌아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지금 그 결론이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있는 그 문지기 비유하고 똑같은 비유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우리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사실은 둘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거기 보면은요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있는데 앞부분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보니까요 이 혼인집에서 돌아온 것부터 출발하죠. 그렇죠? 사실은 앞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성경 조성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보다 늦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더니 이미 마가복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이 워낙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지기 비유가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은 이미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 빠져 있는 뒷부분을 아마 여기서 기록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뭐 아마 그 마가복음 13장에 방금 읽었던 그거와 또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비유를 이렇게 하나를 갖다가 합쳐놓게 되면요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문지기 비유 온전한 스토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말이죠 이제 다른 나라로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타국으로 떠나는 것이 이제 두 개 합쳐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 알죠? 어디로 가죠? 뭐 하러 가는 거죠? 혼인집, 혼인잔치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 혼인잔치하게 되면은 그것은 천국에 비유할 때 우리가 천국을 혼인잔치로 얘기합니다. 거기에 풍성한 거 있어요. 우리 이 땅에는 정말 너무나 핍절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슬픔과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는 천국에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 잔치집 같은 그런 비유를 성경에서 쓰는데 혼인집으로 이제 갑니다. 그 얘기 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진행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가는데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자 임무를 맡기는데 문지기에게 뭐라 그러냐면 깨어있으라 그래요. 내가 언제 올지 몰라. 저물 때 올는지 아니면은 뭐 밤중에 올는지 아니면 닭에 울 때 올는지 아니면 새벽에 올는지 내가 모르니까 너희들 내가 왔을 때 갑자기 올 테니까 너희들이 자는 거 보이지 않게 해. 반드시 깨어 있으라 하고 이렇게 떠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합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깨어 있는 그 구체적인 방식까지 거기서 지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죠? 허리에 띠를 메고 그 다음에 등불을 들고 그리고 서 있는 겁니다. 구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 그렇게 깨어있는 걸 보면은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복이요, 이제 방금 읽었던 그 복이 보면 대단한 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복을 보고 어떤 복입니까? 딱 와서 깨어있으니까 이제는 주인이 말이에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 자리에다가 모시고 거기에 앉히고 주인은 뭐예요? 종들을 서브하는 거예요. 수종 드는 겁니다. 와, 이 비유를 듣고 난 그때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종이라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인 잘못 만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종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잘했다고 복을 주는데, 상을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종들을 갖다가 식탁 자리에 앉히고 만왕의 왕이신 왕이 말이에요 수종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든 게 다 반대예요, 여러분. 모든 가치가 바뀌어 버려요. 섬기는 자가 그죠? 그런 그 모습,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허리띠를 두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어떻게 해요?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예, 그런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아주 준엄합니다. 허리띠를 들고 등불을 들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래요. 끝까지 자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아니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며칠을 서 있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럼 정말 잠도 못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종이라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명령 아닙니까? 도대체 인간이 그러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계속 서 있게? 우리 잠 안 자고 여러분 며칠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물론 비유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죠?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또 이거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뭐죠? 마태복음 25장 유명한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슬기로 왔어요. 다섯 처녀는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다려요. 신랑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안 와요, 신랑이.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게 되면 다 졸며 잘새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졸려갖고 그냥 콜콜 잡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도 졸려서 그냥 콜콜 잠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동구 밖에 이제 신랑이 왔다고 지금 막 정갈이 왔습니다. 막 이 놀라서 일어나서 다들 막 그냥 지금 등불 준비하고 난리가 쳤어요. 자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름. 기름이 여기죠. 여기는 기름이 없어요. 다 떨어져서 지금 꺼져 등불이 꺼서 암흑으로. 이쪽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맞이해서 이제 허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러 갔는데 들어와서 막 문을 주여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들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들 와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이건 뭔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뭐 그런 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 끝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저기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좀 이렇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다 잤는데. 다 잤잖아요. 이 두 그룹 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우리가 그냥 콜콜 잠자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발견해 내야 됩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자, 지금 방금 얘기한 마가복음 13장의 비유, 누가복음 12장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세계 전체 공통적인 게 뭡니까? 주제는 깨어있으라예요. 당연히 깨어있으라.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깨어있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그 공통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그림이 뭡니까? 뭐예요? 등불. 등불. 그렇죠?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 기름을 강조했어요. 등불인데 기름을 주로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뭔가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켜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켜 있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등불이 꺼지지 않게 켜 있게 하라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면 깨어 있으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불이 뭐냐는 얘기예요. 등불은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요, 아주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아직 안 나왔나요?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아니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예, 네, 찾아보세요.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잠깐 거기까지. 자, 이 말 아래 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요, 오늘날 말로 하면은 쌀통 안에다 집어넣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쌀통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말 했는데, 그러니까 그 통 안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어디다 둬요? 램프 스탠드, 등경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죠?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등불이 뭐냐를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해석을 하는 중입니다. 자, 등불,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그 비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거기까지. 자, 더 구체적으로 갔습니다. 너희 빛이 등불에 이렇게 지금 등경에 올라가서 쫙 사람을 비치듯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빛이 사람들에게 쫙 비치는 그것을 가리켜서 뭘로 받았어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그 산상설교에서 여기까지가 도입 부분이에요. 처음에 5장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서 지금 5장 여기까지가 지금 도입 부분인데, 뭘 얘기하냐면은 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때야 되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셔야 돼요. 애통해야 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팔복에 나와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앞에는 소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세상의 소금과 빛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 나도 빛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빛같은 행위를 하자. 뭐가 빛같은 행위일까? 말씀도 많이 읽고 성경도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 막, 여러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건 위장하는 겁니다. 그런 건 말고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라 너희가 빛이란 얘기예요. 너희의 정체성이 빛이란 얘기입니다. 정말로 천국 백성이 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게 되고, 성령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속사람이 바뀌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빛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빛이니까. 그게 빛을 여러 사람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모두가 다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절대 못 숨겨요. 예루살렘 가다 보면요, 밤에 가면요 이렇게 높거든요, 거기 그쪽에. 그러니까 가면 다 보여요. 우리 여기도 산 동네 보면 불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영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만 그게 클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의 증거나 우리의 삶이나 그걸 보고 나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럽니다. 그러한 걸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뭘 받습니까? 영광, 영광. 그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그 등불이 꺼지지 말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라는 얘기예요. 문지기 비유에서 얘기하듯이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신랑 한 분만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높이 들고 여러분들이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정말 아무것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다 중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중단하고 옛날에 20년 전에 그 담임 선교인가 뭐 그 이상님 그 사람처럼 모여서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점령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뭐 하든지 그 일상생활을 하지만은 그 안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꽉 배어있는 겁니다. 그 향기로. 우리 저 대학교만 가면은 아닌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혹시 연애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그 남자 그 여자 그냥 완전히 그냥 하루 종일 생각납니다. 그죠? 아니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좀 경험이 있는 것 같고 아닌 분들은 별 무슨 소린가 아마 그런 것 같을지 모르겠는데 중매에서 그런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 완전히 책을 펴도 그 여자 얼굴만 나타나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직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일상생활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친 듯이 몰두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모든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비전, 그리고 나의 그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뭐 나의 연관된 우리 자녀, 나의 뭐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그 모든 생각의 초점이 하나 딱 얘기하는데 어딘가 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을 향해서 딱 이렇게 정렬되는 거.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나마 중요해요. 반드시 그것이 삶의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면 착한 행실. 마태복음 7장에는 그걸 갖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열매라 그래요. 열매. 그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죠. 그죠? 열매. 나는 사실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나한테서 열매가 맺혀야 된다니까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그냥 무던히도 했어요. 막 그냥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그냥 억지로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뭐 이 선행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 그게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열매는 자연히 열리는 거예요.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가 자연적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께 붙어있으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 그분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게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걸 갖다 가르쳐서 여기서 정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정말로 철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도 철저한 radical discipleship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졸려서 잠은 자긴 했지만은요, 그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늘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저 자기를 속이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착한 행실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암흑이에요. 암흑. 꺼져버렸습니다. 그냥 완전히 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착한 행실, 우리로부터 열려지는 착한 행실이라 그러는데 이것은요, 그냥 뭐랄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착한 행실 많이 하면 좋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구원, 구원, 그렇죠? 여러분 착한 행실이 있어야지 구원 받습니다. 신박한 겁니다. 제가 좀 더 성경에서 이 열매 혹은 또 오늘 깨어있다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한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다시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혹은 옛날 성경에는 산 것이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 그 몸이라고 되어 있죠. 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 몸이에요. 내 몸. 나의 바디. 소마라고 되어 있죠. 바디입니다. 바디. 내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존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존재, 이 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죄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태어난다 그러지만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잖아요. 진행이 많이 된 분도 있고 이렇게 덜 된 분도 있지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그 모습을 가리켜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죽은,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은 뭐라 그래요? 우리 영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할 때 굉장히 이제 좀 사람들마다 많이 엇갈리는데, 여기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그 말은요, 성령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것이 그것이 우리 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헬라어로 봐서는 뭐 대문자로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똑같아요. 영어만 대문자 S, 소문자 S 이렇게 써서 했지만 그거는 원래 그거는 자기 해석에서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것을 내 영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성령으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저는 우리 영으로 번역한데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 문장에 접속사가 중요한 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접속사 대라고 한 건데 그걸 붙여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뜻이 되는지.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한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 다음에 또 한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뜻이 명확해지죠? 지금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성 살아있는, 우리가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몸은 죽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 몸은 죽은 겁니다. 그러나 그 나에게 들어오신 그 성령, 예수의 영, 영으로 말미암아, 그죠? 내 영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한테 들어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나한테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대조해서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뜻이 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뭔가 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좀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불신자들은 존재 전체가 다 죽은 겁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헬스를 가서 건강하게 되고 막 그냥 뭐 난리를 치고 하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존재가 다 100%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로 dead man walking, 죽은 자가 그냥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정말로 조금 있으면 그냥 완전히 가서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버려.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네,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몸은, 몸이라고 표시하는데 그건 죽은 존재인데 동시에 산 존재예요. 동시에 우리 영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은 자로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산 자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절 나중에 보시면 안 봐도 괜찮아요. 거기는 우리가 이제 정말로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되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갖다 살려요. 우리 몸까지 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로 100% 우리가 이중적인 존재가 아니고 다 몸과 영까지 다 살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뭘로 봅니까? 죽은 존재로 보세요? 산자로 봅니까? 대답이 없어요? 뭘로 보세요? 저는 산자로 보아요. 저는 산자로 봅니다. 네. 내 진짜 정체성은 영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로 여깁니다.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은 이제는 비록 그 죽은 몸이 나한테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주님께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켜 버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새 피조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고 나는 산 자입니다. 나는 중생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를 갖다가 산 자로 여기라 그래. 여기라. 이 여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를 죽은 자로 여기게 되면요, 내 죽은 자 안에서 나오는 게 죽은 행실밖에 없어요. 죽은 행실에. 그러나 내가 난 살아있다, 산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풍성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를 여기게 되면은 나에게서 살아있는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 행위입니다. 죽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걸로 막 그냥 착한 행실을 하자 하면서 막 그냥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연적으로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산 행실이 아니라 죽은 행실을 자꾸만 생산해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산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아무리 자기의 착한 행실을 갖다 만들어내려고 한들 어떻게 그게 나오겠습니까? 자기에 나오는 봉사, 헌금, 무슨 뭐 나오는 그 모든 그 종교 행위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행이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다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실현하고 그죠? 자기 가치가 정말 그래도 대단하다는 것을 남들에게 나타내.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거의 다 그런 행위인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정말 교묘하게 그것을 갖다 위장해서 포장을 해서 남들이 그것을 갖다가 못 알아듣느냐, 조금 더 잘 좀 어리숙하게 포장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자기 존재 가치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든 동계사는 행위는 뭐예요?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몸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옛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등불이 꺼져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등불이 꺼져버리게 되면 깜깜해져요. 그 어둠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깜깜해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정말 그런 깜깜해진 것을 갖다가 내 눈을 다시 열어서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영은 성령이죠. 깨어있는 비결이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깨어있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매 순간 성령에 내가 사로잡혀서 영으로서, 그 성령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갖다 계속적으로 끊어나가면 됩니다. 죽여나가면 됩니다.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깨어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 무슨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죽는 삶이다. 죽는 삶이에요. 세상의 것들, 욕심, 정욕, 나의 야망, 내 자기중심성, 내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하나 죽이셔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문지기처럼 아까 이게 허리에 띠를 묶고 등불을 갖다가 환히 밝혀서 거기에 기름이 항상 채워져서 그러면서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으로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고 계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죽이셨어요? 우리 옆 사람 그 우리 아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들 좀 죽였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예, 죽이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안 죽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억지로 죽이세요. 강제로 죽이는 대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몰고 가요.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여기 아직 30대는 잘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50대 이상 된 사람은 아마 되게 알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예. 여러분 얼마 죽었어요? 얼마 힘들어요 그게.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계속적으로 나를 갖다 그런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랑과 이 땅에 있는 그 세상에 있는 것들 그 별거 아닌데 옛날엔 커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계속적으로 커버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런 대로 몰아가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림 한 분만이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그 자리까지 계속적으로 몰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몰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몰려가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수하는 게 좋아요.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그죠? 자기 죽이면 되잖아요. 영으로서 뭘 죽여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요. 이게 당연히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 답답한 게 그 많은 그 목사님들도 그러세요.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에 대해서 깨어있고 그걸 깨닫고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 되지 행함, 착한 행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무가치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만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반드시 행위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하고 이게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위장은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래 지나면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존재, being, 그죠? 그게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doing을 갖다 자꾸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붙어있어요 여러분. 나쁜 doing은 무시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는 착한 행실 그거는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행함, 착한 행실, 행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겁니다. 가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깨어서 의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자꾸만 이렇게 요새 들어서 행함에 대해서 자꾸만 제가 강조를 지금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 하도 이게 좀 이렇게 잘못된 게 많아서 왜냐하면 선행 뭐 이런 거 잠깐만 얘기하게 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 인간이 내놓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율법주의자나 혹은 인본주의자들이 내놓는 그런 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소위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거의 다가 이게 다 뭐랄까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는 그런 행함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으로 뭔가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선행이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걸 깨기 위해서 우리 속에는 그 당신은 죽은 자에서 뭐가 선한 게 나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 균형이 안 맞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행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선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의라 그래요. 바리새적인 의입니다. 죽은 행실이에요. 그걸 갖다 가르쳐서.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이 착한 행실이에요. 이 착한 행실은요, 그 등불은 바리새인이 행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소문을 주어서 선교제 나가게 합니다. 아니면 남들을 섬기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해서 내가 힘들고 하지만은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나오지 못해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행함이 우리 인간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그 인간 안에서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요, 거기 오염될 수도 있고 그게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완전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 너 속에 그래도 그 아직 뭐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되고 정말 너 속에 정말 아직까지 그냥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그 동기가 있구나. 그래도 모자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동기 그것만 보세요. 나쁜 거 안 보고. 그리고 알았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제가 하는 행위는 바깥 행동만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붙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게 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뭘 받겠어요? 뭘 받아요? 심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받아요?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우리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받는 그 심판은 우리가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악행하는 자, 음란한 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다시 부활하죠. 부활해서 크고 흰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영원한 저 불못으로 마귀와 함께 던져져 버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란 말을 썼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다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천국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쓸 것 같아요? 씁니다. 반드시 여기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 천국 들어가는데 왜 심판 받습니까? 다 천국 들어가는데 왜 심판 받아요? 이게 심판은 심판이 judgment, 심판은 심판이지만 이건 무슨 심판인가 하면 여기 보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받는다 그래서 뭘 받냐면요 그게 사실은 심판이라 그랬는데 아까 그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가서 우리가 행한 기준대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행한 대로 하면 프라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practice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ccomplish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성취한 것을 따라서 고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 받는다 그러면은요 오늘날 이 신학자들 중에서 또 목사님들 중에서 이 상급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상급 부인하게 되면 나중에 뭘 부인하냐면요 지옥 부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스터트 같은 사람 너무너무 저도 존경하고 그 책들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분은 나중에 가서 보면 지옥을 부인해요. 그냥 멸절설이라 해서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을 부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 사람이 뭐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없애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변질했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산상 그 설교에만 보면은요 상이라고 미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물론 이렇게 겹쳐서 말한 것도 있지만 다 세워보니까 여섯 번 나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뭐 상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들이. 그리고 이 그 사복음서에서 좀 중복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자를 쭉 해보니까 12번 이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바울도 얘기하고 물론 다 그 뒤에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준다는데 왜 부인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하게 되면은 이게 잘못 그 오해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냥 뭐 저 천국 가게 되면은 무슨 뭐 어떤 사람은 금멸류관 받고 어떤 사람은 가죽모자 받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개털모자라 그랬죠? 옛날에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뭐 대저택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판자집에 살고 아니 이 땅에서도 그냥 그런 경제적인 불균형 때문에 안 갖다나 상처받아 있는데 갑자기 상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그런 상이 어디 있어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이 우리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 이 세상적으로 자꾸만 그 상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런데요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상급을 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뭐 달라 그랬나요? 그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준다 그러니까 그냥 아 그렇군요. 뭔진 몰라요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을 준다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행한 대로 해준다니까 우리의 행함,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깨어있어야겠구나. 등불을 예배해야겠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말 깨어서 날마다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우리 신약성경에서 그 깨어있는 삶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그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거기까지. 자 그걸 보니까 오늘 비유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뭐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뭐 어떻게 할지 그거는 야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 몰라. 너희 그냥 깨있기만 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때와 시기. 우리 주님이 임하실 그 때와 시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실 거니까. 거기에 관심, 우리가 뭐 그 날짜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체는 관심을 갖지만은, 그죠? 그러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추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될 게 뭡니까? 성령. 성령. 성령이 임하는 것.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게 내주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증인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삶으로 지금 묘사한 겁니다. 복음의 횃불을,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런 깨어있는 삶을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예요? 구약시대 에스겔 14장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해요. 노아, 다니엘, 또 한 사람 누구죠? 욥. 아시죠? 그 세 사람이 와서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너희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 심판 그런 아마 여러분들 이래서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 근데 사실은 보면 노아가 으뜸이에요. 으뜸. 가장 먼저 나와요. 네 번인가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노아가 맨 처음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노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예요?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묻습니다. 노아가 장가 갔어요? 응? 갔죠. 갔으니까 애들이 있지. 그 다음에 자기 자녀 장가 보냈어요?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부가 있어갖고 이렇게 식구가 여덟 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노아가 먹었어요? 마셨어요? 당연히 먹고 마셨죠. 그럼 저건 뭐예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장가하고 시집 갔는데 왜 어떤 사람은 멸망시켜버리고 어떤 사람은 노아 여덟 가정은 구원시켜줍니까? 똑같이 다 콜콜 잤는데 어떤 미련한 처들이라 그러면서 그냥 끊어버리고 또 한 사람은 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 접고 뭐 산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대에 우리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요. 그죠? 그럴수록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더 충실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들림 받을 때 예수님 왔을 때 재림 왔을 때 맷돌을 둘이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뭐가 있어요.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부로서의 정말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여러분 회사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다 했어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껴있고 한 사람은 안 껴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 매임은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매임은 안 돼요. 껴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냐 하면요, 우리 힘으로 못 깨어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깨울 수 있냐 하면은 여기 노아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창세기 6장 그 8절 그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깨어있는 비결이 나와요. 거기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라고 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똑같아요. 신약 구약 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다 의인이 된 겁니다. 노아가 뭐 죄를 적게 짓고 노아가 무슨 뭐랄까 이렇게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된 거 아니란 그런 뜻입니다. 똑같아요. 그 악한 세대에서 그 음란하고 강포한 그 세대 살면서 보고 듣고 그 흙탕물 속에 더러운 물 속에 사는 게 죄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갖다가 얼마든지 짓는데 노아가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죠? 의롭다함을 여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노아는 그걸 알았어요. 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나한테 와서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정말 거름더미와 같은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노아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반응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생활을, 선한 그런 사악한 시대에서 선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처럼 정말 말씀에, 요새 말로 하게 되면 기도에, 성령에 여러분 늘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무슨 사명 맡겼습니까? 방주 짓는 사명. 방주 짓는 사명. 여러분, 방주 짓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정말 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깁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명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찬양하면서 사랑합니다. 또 무슨 뭐 우리 뭐 이렇게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면서 그냥 일상생활에 매여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이 게을리합니다. 여러분, 그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서게 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새 피조물로 주 앞에 서고 내가 정말 주님과 더불어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교제하고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이 땅에서 또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갖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갑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반드시 사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깨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도 하셔야 됩니다.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건강해도 하셔야 되고요. 좀 뭐 비리비리하고 좀 이렇게 병이 있고 저처럼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네. 노아라 그래서 뭐 저 자기 애들이 그 말썽 안 부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노아라 그래서 부부싸움 안 했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해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보든 안 보든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분들 뭐 칭찬하든 비난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에 죽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나에게 그 의로움과 나에게 그 엄청난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나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감격했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해주십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정말 거기에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방주를 산에 올라와서 짓는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다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저 미친 친구 말이야, 저 산에 올라가서 또 오늘 미친 짓 하러 올라가네 하면서 출근하러 올라갈 때마다 손가락 짓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때 노아는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 여러분 남은 생에 노아처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깨어있어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율법과 선지자를 그냥 줄여서 율법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게,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그죠? 예언한 그 모든 예언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작정과 그 모든 것들은 1.1억이라도 하나 또 변개됨이 없이 하나 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질 때 다 이룬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어지만이 마지막 끝이 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는 건 많죠. 예수님은 다 성취했지만은 그죠? 성취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그리고 정말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은 그 지옥 아직까지 성취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이스라엘 나라 회복, 또 대환란, 최후의 심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 확장되어 나가는 거, 여러분 그게 다 구약에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신약에 하나 또 이 물론 이렇게 새롭게 딱 이렇게 율법을 완성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계시를 요한이 받아서 천국에 대한 것도 쓰고 했지만은 모든 게 다 구약에 다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구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체가 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멀지 않아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그죠? 여기에 있는 정말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그날이 멀지 않아서 곧 닥칠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떨어지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겁니다. 그날에 오게 될 건데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주님이 이루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룹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노아처럼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와 제자도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정말 주님 저한테 그런 사명 맡겨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정말 영으로서 자기의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요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이요 추수밭으로 보여요. 그렇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보았던 그런 눈이 그냥 그대로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그 수가성을 딱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을 뭘로 보였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그랬어요. 영혼 추수밭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그 수가성 전체를 딱 이렇게 내려봤을 때 거기에 저기에 지금 추수할 영혼들이 누구다 하는 걸 갖다가 그 선택된 주님의 백성들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580 타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 트라이밸리가 쫙 내려 보이는 그 높은 데가 있죠, 그죠? 그럴 때 갈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출장 간다든가 무슨 뭐 이렇게 어떻게 여행을 가서 다른 도시에 갔어요. 그럼 도시에 딱 가서 보면은 여러분 뭐부터 생각합니까? 야, 저 도시 정말 아름답다. 집들이 참 정말 괜찮은데? 그다음에 야, 저 저거 저기 정말 장사 잘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것부터 봅니까? 여러분 정말로. 깨어있다만 되면은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그리스도께서 보았던 그것을 그대로 그리스도가 가장 깨어있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보셔야 돼요. 뭐예요? 저 도시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 도시들이요 자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저 도시의 주님 저 영혼들을 주님 누가 와서 건집니까? 여러분 그거부터 생각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네, 그러셔야 돼요. 내 성령께서는요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북인도에 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 계세요. 여러분 거기 정말 열악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10월달 가신 분들은 괜찮아요. 12월 달도 괜찮고 괜찮은데 지금은 굉장히 힘듭니다. 완전히 찜통이에요, 찜통. 나가면 말이죠. 그냥 완전히 딱 나가는 호텔에서 나가는 순간 이게 안경이 하얘져 버려요. 안 보여요. 딱 나가는 순간. 그리고 나서 가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게 되면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서 이게 완전히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예. 네. 그러니까 여름에 갈 때는 뭐 보고할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다 외워야 되는 거고. 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지쳐버려요. 완전히 지쳐버리고 살기가 힘들어요. 정말 하루하루 버티는 거 힘들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소식이 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 예. 또 우리 유스팀은 터키로 내일 출발합니다. 왜?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그 밭이 보이기 때문에. 내 일부 예배 때 우리 유스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희들 가기 전에 정말 그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가서 예수님이 봤던 그 똑같은 그걸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가는 거 아니라 그러면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이제 우리 또 우리 데이빗 강도사가 그냥 계속 안수기도 해두라 그랬어요. 그 열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북인도로 가고 함께 터키로 가고 함께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는데 우리가 거대한 이 온 세상에 거대한 방주를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장소가 다를 뿐이에요. 전쟁을 치르려 그러면 전방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후방이 있어야죠. 후방이 든든해야 돼요. 보급 물자도 돼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기도로 지원도 해줘야 되고 여러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줄을 잡고 지금 저 땅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사열하러 내려가는 거고 우리는 위에서 잘 줄을 잡고 있다 그랬죠. 제가 줄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의 몸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줄을 갖다가 잡고 있는 여러분들도 손에 물집이 생겨야 됩니다. 손에 상처가 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갖다가 우리 몸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머지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 각자가 행한 대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오셔서 직접 여러분들을 잘했다고 깨우셨다고 잘했다고 여러분들 갖다가 식탁에 앉혀놓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리를 두르고 거기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수종을 들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정말 깨어서 선행을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사명에 충성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